자,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 와 있죠, 우리가. 자, 전도서 5장에서 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참 여러 가지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 3절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꿈은 일이 많아 생긴다. 성경에 꿈 얘기가 굉장히 많고, 꿈이라는 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신비한 영역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꿈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꿈은 일이 많아 생긴다.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과도하게 얽매이고 걱정하게 되면 밤에 꿈을 많이 꾸게 된다.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사실이죠.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밤에 꿈을 많이 꾸는 것이 낮에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언급할 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밤에 굉장히 많은 꿈을 사실은 꾸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수면에서 이제 그 급속 안구 운동, 그 REM 수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면과 이제 좀 관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밤에 꾸는 꿈도 맞는데 여기서는 그 헛된 것,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것 이것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 여기 지금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 여기서 지금 꿈을 언급한 게 헛된 것, 현실이 아닌 것, 이것을 좀 묘사하기 위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윗구절들에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1, 2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절에서도 그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진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문장을 보실 때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기서 도대체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조점을 찾지 못하면 이것저것이 다 중요한 말인 줄 알고 하다가 막상 정작 중요한 강조점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고 뭐가 주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일이 많아 생긴데 이걸 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진다는 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하나를 그냥 슬쩍 넣은 거예요. 그게 이 꿈은 일이 많아 생긴다. 요 어떤 격언과 같은 이 말을 하나를 슬쩍 던져놓고 거기에 얹어서 실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기 때문에 알려진다. 그러니까는 말 많이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지금 욥시 잠전화, 특별히 그 이제 시가서 또는 이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어떤 구절을 읽었을 때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지? 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지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다,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는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네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냐. 자,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읽으시고, 여기서 요지가 뭔 것 같으세요? 요지가 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부분만 딱 보면, 아,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맥상 그 앞부분과 쭉 연결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어리석다는 것에 어떤 예를 하나를 든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서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서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근데 갚지도 못할 그 서원 이거를 어떤 경배의 자리에서건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건 하나님께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에 그 어떤 구체적인 예로서 이제 이 서원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를 잡는데 그럼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건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게 포인트다. 예. 자, 8절입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헛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잖아요. 전도서는 지금 해 아래 사는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게 그게 큰 맥락이잖아요. 그 주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도 그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 네,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중에 높은 자가 되는 거 그것도 별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 굉장히 높은 자가 돼봐야 그거 별거 없다. 왜냐하면 그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아무리 높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봐야 그게 별거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점을 보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만 전도서를 볼 때 중구난방이 되지 않아요. 전도서 요런 관점 없이 보잖아요.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이제 그 가장 높은 자,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자 그거 돼봐야 별거 없다. 이제 그게 요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불의와 학대와 폭력, 이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 힘없는 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학대, 폭력, 이건 너무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만연하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그러니까 야, 하나님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냐?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게 맘대로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몰아서 심판하신다. 이제 그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자, 여기에서 지금 표현 중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란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어? 하고 의아해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힘들어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이제 더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영 안에서 이게 참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이렇게 돼야 되나? 이걸 보고 있는 게 이제 힘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심판하실 걸 믿지만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있긴 있지만 막상 이런 일들을 내가 이제 딱 당하게 될 때. 그때는 사실 내 마음이 힘든 것도 또 맞거든요. 내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진정해 그러시는 거예요. 진정해. 너 힘들지? 그런데 진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폭력과 불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참 지뢰밭과 같은 세상에 내가 언제 그걸 밟을지 언제 그걸 내가 경험할지 모르는 그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이렇게 안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진정될 수 있는 마음. 놀라지 않는 마음, 그걸 이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 힘으로 겪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위로, 힘, 평안 가운데 이제 그것을 이제 견뎌나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그것을 주목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굉장히 멋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가장 높은 자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같은 인간들 중에 참 코끝에 호흡이 떠나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권력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그 존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권력자 밑에서 참 밥도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권력자 밑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또 그 권력자가 독재자라면 참 목숨도 부지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인간이 가장 높은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삶이거든요.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인간 중에 가장 높은 권력자인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란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게 그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참이 죽음의 이 공포 속에서 사는 인간, 그 인간을 이제 휘어잡고 이렇게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고 뭐 어쩌고 해도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연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중에 가장 큰건내 육체의 목숨을 빼앗는 거다. 그거 외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 이것은 정말 굉장히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뭘 통해 배웠나요?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성경은 참 좋은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굉장히 고상하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고, 의연하게, 진정한 의미에서 초연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수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9절부터 보시면, 9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얘기를 한, 목적을 아예 밑에다 딱 써놨으니까 우리가 분간하기 쉽죠. 이것도 헛되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그 앞에 한 얘기 중에 풍요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로 인해서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냐. 왕이라도 아무리 뭘 많은 걸 누려도 그것에 한계가 있지 않냐. 왕이라고 해서 밭에서 나는 거를 안 먹을 재간이 있냐? 왕도 다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지 않냐. 바꿔서 말하면, 거지도 사실 밭에서 나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가 다르냐. 왕이나 거지나 다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때 왕이나 거지나 다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그것도 헛되다. 이게 이제 요지인 것입니다. 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사실 돈을 많이 안 가져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돈을 많이 안 가져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뭐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그렇죠? 수백억 가진 사람들의 삶 우리는 그거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한번 돼보고 싶죠, 그죠? 돼보고 싶습니다. 저도 돼보고 싶어요. 왜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사실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100만 원, 200만 원 요거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열을 두지만, 그 세계에 올라가 보면 또 뭐죠? 그 세계에서는 10조를 가졌냐, 100조를 가졌냐 가지고 또 따지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세계에서의 차별은 또 있게 되니까, 100조 가진 사람은 10조 가진 사람을 취급을 안 해주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 이게 이제 죄성인데, 이 죄성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인간의 육체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애착을 놓을 수 있냐의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면, 내 육신을 적당히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면, 그러면은 그냥 그쯤에서 만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제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닫는 거, 이제 그게 지혜다. 오케이. 11절서부터 나오는 17절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재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재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재벌이라 해도 한 사람이 혼자 누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재물을 늘리는 것도 헛되다. 이제 그게 이제 요지예요. 이 재벌이 되는 것에 이 좋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열되는데, 12절에 보니까 편안히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너무 많은 재물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고통 중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고, 15절에 보니까 그거 다 죽을 때다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의 수고는 바람을 얻으려고 한 수고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벌이라도 평생 질병에 시달리고 어둠과 슬픔과 진노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벌이 되는 것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식솔들이 자기로 인해 먹고 사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회장이다 그러면 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구나 하는 거 보는 거, 그게 그냥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어쨌든 재벌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다. 이것도 헛되다. 이제 그게 이제 요지입니다. 오케이. 6장은 그 앞에서 다룬 내용들과 좀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7장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은 여기 보면은 그 잠언하고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의 문제, 또 인생의 이제 허망의 문제, 요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는 뭐뭐보다 낫다, better than 이런 표현이 지금 여러 번 등장해요. 뭐뭐보다 낫다, 이게 요거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이겁니다. 구약의 지금 전도서는 구약의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는 그나마 요게 요거보다 좀 낫다.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다 굉장히 헛된데 그중에서 그나마 요것보다는 요게 좀 낫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더 베터 더 베럴,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요것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지금 오전에 이제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와 뭐를 비교하죠? 다 잊어버리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뭐와 뭐를 비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 아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장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뭐뭐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의 전도서에서는 구약의 최고 지혜자라고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배제된 상황에서의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에 그래도 이게 좀더 저거보단 낫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우월함,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신약에서의 최고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으로 나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분이 아니라 모든 걸다 갖다 비교해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더 나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게 뭐 많이 굉장히 뭐 지혜로운 말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좀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예. 그냥 요게 요거보단 좀 낫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 솔로몬이 이렇게 파악한 어떤 그 예리한 어떤 시각 뭐 이런 게 들어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사실은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신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나은 분이다. 뭘 조금 모아 비교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뭘 좀 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더 좋은 분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에도 어떤 구절을 읽을 때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그 주제,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그 문장을 좀 파악하시면,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중에, 중간에 이 저녁 시간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우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면서 입술을 벌려서 찬송으로 하고 또 기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소득이 증가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좋은 것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이 영적인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